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오는 9일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구구절 기념 행사에 류거중 국무원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정부 초청으로 류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류 부총리의 평양 방문 계획을 언급하면서 양국 공동의 노력으로 이번 방문이 완전한 성공을 거두고 중국과 북한 관계의 심화와 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NHK 방송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도 북한의 대표단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동맹에 맞서기 위한 북중러 단합 과시 목적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7월 27일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행사에도 북한의 대표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양국 간 협력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블링컨 장관과의 회동에서 미국 백악관과 의회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네 번째라면서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국민 그리고 지도자들의 용기와 힘, 회복력에 늘 놀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관련 지원의 일부로 이날 발표한 패키지에는 에이브럼스 탱크용 열화 우라늄탄이 포함됐습니다. 열화 우라늄탄은 강한 폭발력으로 장갑 관통력을 높인 탄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온 무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어제 성명에서 열화 우라늄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결정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현재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이웃 유럽의 미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어제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한 마을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1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이날 공습은 전략적 거점으로 여겨지는 바흐무트로부터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진 코스티안티니우카 시의 한 시장에 가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리들이 공개한 영상에는 인파가 붐비는 시장에서 미사일 굉음에 이은 큰 폭발 뒤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몸을 피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이번 공습은 시장과 상점, 약국 등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세상에 누군가가 아직도 이런 러시아와 무언가를 협상하려고 시도한다면 이는 러시아가 가진 악의 담대함, 뻔뻔한 사악함, 완전한 비인도성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항공우주군이 장거리 정밀 무기로 우크라이나군 훈련기지를 타격하고 도네츠크, 자포리자, 쿠피안스크, 헤르손 등지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세르게이 소비아닌 모스크바 시장은 오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방공군이 모스크바 라멘스키 지역에서 드론 한 기를 격추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미국이 해양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11차 아세안 미국 정상회의에 관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측이 유엔과 아세안 헌장의 목적과 원칙 준수, 유엔 해양법 협약,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 등에 명시된 공통의 가치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또 양측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해 보다 광범위한 아시아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 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아세안의 참여와 미국과의 협력 확대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아세안 중심의 역내 구조를 만들기 위한 기본 원칙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세안과 미국은 특히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불법 미신고 어업 근절을 위한 역량을 강화해 연안 공동체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역내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유지함으로써 아세안 주도의 방법을 통한 해양 협력 강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 주말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G20의 만찬 초대장이 지금 화제입니다. 주최국 인도가 만찬 참석자들에게 보낸 초청장인데요. 그 명의를 인도, 그러니까 인디아 대통령이 아니라 The President of Bharat, 바라트 대통령이 초청한다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알파벳으로 BHARAT, 바라트는 고대 인도어인 산스크리트 말과 힌디어로 인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번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시 국명을 바꾸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인도 헌법에는 인도, 즉 바라트는 국가연합이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권도 인디아와 바라트를 같이 쓰고 있고요. 바라트라는 제목의 영화도 있고 고대 인도의 왕 이름, 신화, 사람, 기업, 대학과 스포츠팀에도 이 바라트라는 말이 널리 쓰일 정도로 바라트는 인도의 역사적, 상징적,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그동안 인도, 인디아는 영국 식민지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다. 그래서 인디아 대신에 고유어인 바라트로 나라 이름 바꿔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인도 사회 곳곳에서도 도로와 도시, 단체명에서 이 식민지 시대 흔적을 지우려는 움직임이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의 야당 정치인들은 고유어인 바라트 쓰는 것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또 브랜드 가치를 쌓아온 인디아라는 이름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인디아, 바라트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유엔 서울사무소랑 같이 북한 인권 COI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올해 말에 진행될 세미나일 것 같고
통일 그리고 남북한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 소식 준비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 9월 7일 목요일이고요. 아침 9시 8분이 막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은 29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가을의 세 번째 절기가 맞겠습니다.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백로인 9월 8일 금요일 북한 대체로 맞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9도에서 20도로 선선할 텐데요. 낮 기온은 서쪽이 30도 이상, 동북쪽은 25도에서 26도 사이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 30도, 신의주 30도, 중강 30도고요. 개성은 31도입니다. 함흥의 낮 최고 29도, 원산 28도, 청진 26도, 계산 2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와 서해 모두 맑겠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는 1.5m까지 일겠고요. 서해 0.5m로 앞바다 물결 잔잔합니다. 먼바다 1m까지 일겠습니다. 9월 8일 금요일의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중국의 지난달 수출액 규모가 수출 하락, 국내 소비 위축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시장 예상보다는 감소폭이 적었습니다. 일본이 달 탐사선을 실은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알파벳, 애플 등 6개 거대 정보기술 기업이 제공하는 22개 서비스를 특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그 지난달 8월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네요.
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가 7일 8월의 수출액 동향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수출 부문부터 보면요. 중국의 8월 수출액은 2,848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최근 수출이 부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네요.
네, 하지만 시장 전망보다는 좋은 성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로이터통신이 실시한 조사에서 중국의 8월 수출 감소폭을 9.2%로 예상했었습니다. 또 6월에 12.4% 감소했고 7월에 14.5%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호전된 겁니다.
네, 일단 그 두 자릿수 감소에서는 벗어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의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3월과 4월에 잠깐 반등해서 플러스로 돌아섰는데요. 하지만 5월에 마이너스 7.5% 증가율을 보이더니 6월, 7월 연달아서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였었습니다.
네. 중국은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고도 불릴 만큼 수출이 대단했었는데 전반적으로 왜 이렇게 수출이 부진한 겁니까?
네,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중국이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펼친 초강력 봉쇄 정책의 여파가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안정한 환경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이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주요인의 하나로 꼽힙니다.
네, 중국의 내수 경기를 알 수 있는 그 수입 부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8월 중국의 수입은 2,165억 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3%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전망한 감소폭 9%를 상회한 겁니다. 또 7월에 마이너스 12.4%와 비교하면 8월 수입은 한 자릿수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네. 자, 8월 중국의 그 전체 무역 규모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지난달 중국의 전체 무역 규모는 5,013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683억 6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망과 전달 기록을 모두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7월 무역 흑자는 806억 달러였습니다.
네, 자, 주요 국가들과의 교역도 짚어볼까요?
네, 우선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8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9.5%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7.9% 감소했는데요. 하지만 7월 두 자릿수 감소폭보다는 개선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3.2%나 증가한 게 눈에 띕니다.
네. 자,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의 교역도 봐야죠.
네, 대부분의 주변국들과의 교역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27.5% 감소했고요. 일본 역시 대중국 수출이 16.7% 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류가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달 24일에 일본이 해양 방류를 개시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후쿠시마 등 일본 10개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수입은 금지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적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에 대한 8월 수출도 22.4%나 줄었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나온 소식 한 가지 더 보죠.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미국 애플사의 스마트폰 아이폰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군요.
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또 블룸버그 통신 등이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6일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 당국이 중앙정부 공무원들에게 근무 시에 아이폰 등 외국 상표 기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몇 주 동안 업무 회의나 이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서 공무원들에게 하달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이 아이폰 많이 씁니까?
네, 중국은 애플 아이폰의 최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 연간 매출의 거의 5분의 1이 중국에서 창출됩니다. 중국 당국이 공무원들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6일 애플 주가는 3.6% 추락했는데요. 애플 측은 이들 매체 보도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중국의 이런 조처에 뭐 여러 가지 배경 이유가 거론되고 있죠.
네, 미국의 조치에 맞서서 중국도 민감한 국가 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한 조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 업체인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 또 인민해방군과 연계해서 미국의 기밀 정보를 빼간다면서 1년의 제재를 단행했고요. 뿐만 아니라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동맹국들에도 화웨이 배제에 동참할 걸 촉구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중국도 이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려는 거라는 분석이 있고요. 또 한편 지난달에 이 화웨이가 메이트 60 프로 이 스마트폰을 출시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우주 강국들의 그 달 탐사 경쟁이 뜨겁습니다. 일본도 달에 탐사선 보냈네요.
달 탐사선 슬림을 탑재한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전 8시 42분에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2A47호 로켓을 발사했는데요. 이 로켓에는 슬림과 함께 천체 관측 위성인 크리즘도 탑재돼 있었습니다.
네. 자, 일본의 달 탐사 도전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달 탐사를 시도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작사의 초소형 무인 착륙선이 달로 가던 중에 통신 두절로 실패로 끝났고요. 올 4월에는 일본의 민간 벤처 우주기업인 아이스페이스가 개발한 달 착륙선이 하강 도중에 추락해서 역시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다시 도전에 나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 일본이 이번에 달 착륙에 성공한다면 미국과 옛소련, 중국, 인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에 착륙하는 나라가 됩니다. 작사는 발사 14분 만에 크리즘이 그리고 47분 후에 슬림이 성공적으로 로켓에서 분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작사는 그러면 그 탐사선 슬림이 달에 도착해서 도달해서 착륙하기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달 궤도에 진입해서 한 달 동안 궤도를 돌면서 착륙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작사는 달 착륙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그 달의 남극에 도착한 인도의 그 찬드라얀 3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달 정도 걸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본의 슬림은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네, 달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 걸리는 건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 지구, 태양, 달 중력을 이용하는 궤도를 택했기 때문이라고 작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달 저격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이 탐사선 슬림은 높이 2m, 폭 2.7m에 무게 730kg 정도의 소형 탐사선입니다.
네. 자, 일본의 달 탐사선 슬림이 그러면 달 착륙에 성공을 하면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까?
네, 슬림의 가장 큰 임무는 달 표면 탐사보다는 예정된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착지하는 겁니다. 달은 지구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중력이 있지만 대기가 없어서 이 대기 마찰에 의한 감속이 불가능한데요. 때문에 이 감속에 실패할 경우에 우주선은 달 표면에 추락하게 됩니다. 이번 슬림의 주 목표는 착륙 예정 지점에서 100m 안에 정밀 착륙하는 겁니다. 작사 측은 이 슬림의 착륙에 성공할 경우에 앞으로 천체 탐사는 내리기 쉬운 곳이 아니라 내리고 싶은 곳에 내리는 탐사로 바뀌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함께 발사된 천체 관측 위성이 있죠. 크리즘. 이 크리즘의 임무는 어떤 겁니까?
네, 우주의 고에너지인 X선을 관측하는 겁니다. 지구대기는 X선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를 관측하려면 우주로 나가야 하는데요. 나사와 공동 개발한 크리즘의 역할은 우주에서 이를 관측하고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 겁니다. 일본은 2000년 이후 X선 관측 장비를 우주에 세 차례 띄워 보냈는데요. 하지만 추락하거나 기기 오류로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거대 IT 기업 규제에 나섰다고요?
네, EU 집행위원회가 6일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 이른바 빅테크 6개 기업이 운영하는 22개의 온라인 서비스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게이트키퍼라는 의미부터 알아야겠군요.
네, 문을 뜻하는 영어 게이트, 또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의 키퍼를 합친 문자 그대로 문을 지키는 사람, 수문장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해당 기업들이 자사의 연동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사 그램만 쓰도록 만들고 다른 기업들과 공정 경쟁을 회피하는 독과점 행태라는 기업들을 뜻합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게 될까요?
네, 세계적인 기업인 알파벳 자회사인 구글의 경우 이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와 구글맵 등의 기능을 미리 탑재해서 이 사용자들의 선택 권한을 제한해왔습니다. 이후에 이번 조처는 지난해 11월에 발효된 디지털 시장법에 따른 겁니다.
네, 예,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이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의 독과점 행태 주시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는 지난 2018년에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한 이래 IT 기업들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사 서비스끼리 사용자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자를 구속하는 등의 행태를 주시했는데요. 그 일환으로 오랜 논의 끝에 지난해 9월에 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를 억제로 겨냥한 디지털 시장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디지털 시장법은 지난해 11월에 발효됐지만 올 5월부터 실제로 적용됐습니다.
네. 자, 이 디지털 시장법이 빅테크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적용 대상이 되는 기업 규모가 상당히 크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시장법은 법에 적용되는 기업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월간 실제 사용자가 4,500만 명 이상이고 시가총액이 750억 유로, 미화로 약 820억 달러를 보유한 기업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자, EU가 6개 기업에 22개 서비스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하셨습니까? 어떤 서비스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는 틱톡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이 들어갔고요. 구글 검색, 또 유튜브, 구글 맵, 구글 플레이, 구글 쇼핑, 그리고 메타의 왓츠앱 등이 들어갔습니다. 또 브라우저로는 구글 크롬과 애플 사파리 등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세계 사용자들이 가장 즐겨 이용하는 주요 서비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널리 알려진 주요 서비스 가운데서 알파벳 이메일인 Gmail,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웃룩, 삼성 웹 브라우저 등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유 측은 또 MS 검색 엔진인 빙, 엣지, 애플 아이메시지 등 일부 서비스는 업체의 반론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세부 심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 규제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해당 기업들은 6개월 동안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증명할 일종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만일 위반이 확정되면 연간 전 세계 총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규제 대상이 된 기업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MS 대변인은 EU의 결정을 수용한다고 발표했고요. 메타, 구글, 아마존은 EU의 지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틱톡 측은 시장 조사를 반영하지 않은 조사라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근본적으로 EU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 텍사스주 연방지법이 텍사스주가 미립국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 수중장벽을 이동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텍사스주가 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기 불법 소유 혐의를 받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해 특검이 기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미립국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텍사스주가 설치한 수중장벽 처리 문제, 법원이 결정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텍사스주 연방지법은 6일 올여름 텍사스주가 그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을 흐르는 리오그란데강에 설치한 수중장벽을 옮기도록 했습니다.
네.
현재 설치된 구조물을 이 텍사스 쪽 강둑으로 옮겨야 한다는 건데요. 오는 15일까지 이동을 완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수중 장벽이 어떻게 해서 설치됐는지, 왜 설치됐는지 배경을 좀 알아야겠군요.
네, 수중 장벽은요, 이 텍사스주의 그 강경한 이민 정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앞서 지난 6월, 이 그레그 에버 텍사스주 주지사는 멕시코에서 강을 통해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이주자들의 유입을 막는다면서 수중 장벽 이 설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후에 텍사스주 당국은 미국과 멕시코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 이글 패스라는 지역을 흐르고 있는 리오그란데 강에요. 약 305m 길이의 수중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네. 수중 장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각각 직경이 한 120cm 정도 되는 그런 부표를 연결해서 강물에 띄우는 방식으로 제작됐습니다.
네. 자, 법원이 이번에 명령을 한 것이 이미 설치된 수중 장벽을 옮기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네, 텍사스주가 이 수중장벽 건설을 강행하자 연방 법무부가 직접 이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네. 법무부는요, 이 텍사스주가 국경 지역에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연방정부의 승인 없이 이를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 수중장벽은 인도주의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안전과 또 환경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법원이 이번 결정 내리면서 뭐라고 했는지도 보겠습니다.
네, 텍사스주 오스틴 연방지법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요, 연방법에 따라서 국가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에즈라 판사는요, 또 텍사스주가 설치한 이 수중 장벽은 안전에 있어서 뿐 아니라 미국과 이웃나라 간 국제관계에도 위협이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재판부에서는 수중 장벽의 그 이민자 유입 제지를 하는 그 역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에즈라 판사는 이 텍사스주가 이 수중 장벽을 통해서 리오그란데강을 건너오는 이 불법 이민자 수를 현저하게 줄였다는 그런 믿을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텍사스 리오그란데 강에 설치된 이 수중 장벽에 대해서 소송 제기한 쪽이 법무부인데 법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법무부는 이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바니타 굽타 법무부 차관은요, 성명을 통해 이 수중 장벽이 불법적이며 또 외교 관계와 공공 안전 또 항해 등을 해친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중 장벽을 설치한 텍사스주는 어떻습니까?
네, 텍사스주는 이번 결정에 즉각적으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에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서 국경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전략을 계속해서 동원할 것이라면서 텍사스는 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싸움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불법 이주민들을 겨냥한 텍사스주의 그 정책이 이 수중 장벽 설치만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주로의 이송 역시도 이 텍사스주가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 정책의 일환입니다. 텍사스주로 넘어온 이 불법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서 뉴욕이나 아니면 뭐 로스앤젤레스, LA 등과 같은 이런 민주당이 주도하는 지역으로 보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도 났더군요.
맞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주가 이 불법 이주민들을 버스에 태워서 시카고로 보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3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이주민 이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사망 소식이었는데요. 텍사스주가 미국 내 각 주로 이송한 이 불법 이주민의 수는 지금까지 3만 명이 넘습니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 씨 수사 관련 소식 볼까요?
네, 바이든 씨는 이 현재 총기 불법 소유 혐의 등으로 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데이비드 와이스 특검 측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바이든 씨에 대한 기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헌터 바이든 씨가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까?
네, 헌터 바이든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이 마약 중독자인 사실을 알고도 불법으로 총기를 소지해서 이 관련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네. 바로 탈세 혐의인데요. 네. 바이든 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5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렸지만 이 연방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라는 그런 혐의로 지난 6월에 기소됐습니다. 와이스 특검 측은 오는 29일 전에 대배심에 이 기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앞서서 그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바이든 씨가 검찰 측하고 형량을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이든 씨 측은요, 이 총기 불법 소지와 그리고 탈세 혐의에 대해서 사전 형량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검찰은 바이든 씨에 대해서 이 보석 결정을 내릴 것을 권고하기로 이렇게 합의했는데요. 네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 자, 그 제동 어떻게 걸린 겁니까?
네, 사건을 담당한 윌밍턴 법원의 그 메리엘레 노에리카 판사가 노레이카 판사가 이 두 혐의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노레이카 판사는요, 바이든 씨가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것이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건 역시 다 면책이 되는 건지 물었는데요. 검찰이 이에 대해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답하자 바이든 씨 변호인 측은 그렇다면 이번 합의는 무효라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됐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바이든 씨 관련 내용인데요. 지금 의회에서 이 헌터 바이든 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임할 당시에 이 아들 헌터 바이든 씨의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이 있네요.
네,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대한 문서 요구를 점점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요, 앞서서 바이든 씨와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형제인 제임스 바이든 씨의 그 해외 사업 관련한 이메일을 공개한 바가 있는데요.
네.
코모 위원장은 지난 5일에 해당 자료 중 이 삭제되지 않은 원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코모 위원장이 특히 꼭 봐야겠다고 하는 그 자료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대변인이었던 케이트 베딩필드 씨와 그리고 바이든 씨의 사업 파트너인 에릭 슈어린 씨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사람이 뉴욕타임즈 신문 보도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한 그런 이메일이었는데요. 공화당은 바이든 씨 관련 사업에 바이든 당시 부통령 측 인사가 관여한 것을 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코모 위원장은 조 바이든은 그의 공무와 가족 사업 사이에 절대적인 벽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아들 사업에 영향을 행사했다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CNN 방송 이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7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를 좀 보면요. 응답자 가운데 61%가 바이든 대통령이 가족의 해외 사업과 연관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42%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활동이 불법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이 비윤리적이긴 하지만 불법까지는 아닐 것으로 본다라는 응답자는 18%에 불과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발표됐습니다.
네, 미국 상무부가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미국의 무역 적자액이 65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전달인 6월과 비교했을 때 13억 달러, 그러니까 약 2% 정도가 증가한 기록입니다.
예. 자, 무역, 수출, 수입액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7월의 수출액은 2,517억 달러로 전달보다 1.6%가 올랐고요. 그리고 수입액은 3,167억 달러로 전달과 비교해서 1.7%가 올랐습니다. 수출이 늘긴 했지만 수입액의 증가폭이 더 커서 적자폭이 소폭 늘어난 겁니다.
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폭은 4월부터 6월까지 계속 줄었는데요. 하지만 석 달 만에 다시 적자폭이 커지게 됐습니다.
네. 7월 한 달이 아니라 그 연간 3개월 평균치도 내지 않습니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올해 7월에 그 3개월간 평균 무역 수지 적자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좀 비교해 보면요. 137억 달러 줄었습니다.
네.
수출이 90억 달러가 줄었을 때 수입은 이보다 더 많은 220억 달러가 줄어들면서 이 적자폭이 감소한 겁니다.
네. 자, 7월 한 달의 수출 수입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도 보겠습니다. 먼저 수출부터 볼까요?
네, 서비스와 상품 수출 모두가 늘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 그리고 엔진 수출이 17억 달러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네네.
여기에다가 이 산업자재 수출도 14억 달러 늘어났습니다. 지난 7월 이 서비스 수출은 7억 달러 늘었는데요. 특히 이 관광 분야에서 5억 달러 늘어나 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네, 수입 부문은 어떻습니까?
네, 수입 증가를 이끈 것은 이 상품 수입입니다. 특히 소비 상품 수입액이 26억 달러가 늘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은 휴대전화와 그리고 가정용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자본 상품 수입도 22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네. 미국하고 교육하고 있는 나라들의 그 나라들과의 무역 수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육국이라고 하면은 이 중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
네네.
지난 7월 미국은 이 중국과의 교육에서 24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앞선 달보다 이 적자폭이 12억 달러 더 커진 건데요. 유럽연합, EU나 아니면 다른 교육국보다 이 중국과의 적자폭이 큽니다. 그리고 EU와는요 173억 달러, 그리고 멕시코와는 128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고요. 한국과의 교역에서도 5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미국의 무역 수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앞으로 미국이 그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좀 주춤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그 매튜 마틴 이코노미스트는요, 먼저 이 달러의 강세로 이 수출 수요가 악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미국의 수입 측면을 볼 때도요,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 양상이 좀 진정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인들의 저축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지출이 약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상무부는 최근 지난 2분기 미국의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의 잠정치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발표한 속보치 2.4%에서 0.3%포인트가 떨어진 2.1%입니다.
네.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요, 올해 미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은 2.1%를, 그리고 내년에는 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연역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그 내용에 따라서 몇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 권한 변화, 주정부 권한 제한, 선거권자 권한 변경, 그리고 헌법 구조 변경과 관련된 항목들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네 번째 순서로 선거권자 권한 변경과 관련된 조항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수정헌법 조항 중에는 선거권자 권한 변경과 관련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 중에는 먼저 수정헌법 제17조를 들 수 있습니다.
합중국 상원은 각 주에 두 명씩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상원의원은 그 주의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6년의 임기를 가진다. 각 상원의원은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각 주의 선거인은 가장 많은 의원수를 가진 주의회의 선거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1913년 수정헌법 제17조가 비준되기 전까지 연방상원의원은 주의회가 선출했습니다. 미국 연방헌법의 설계자 가운데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은 그의 연방주의자 농고 62호에서 이 방식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주의회에 연방상원의원 선출권을 주는 것에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하나는 상원을 잘 선택된 자격 있는 사람들로 꾸릴 수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효과적인 연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돈으로 상원의원직을 매수하려는 금권 정치와 잦은 당파적 경쟁으로 주의회가 정상적으로 상원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등 파행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연방 상원의원 선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결국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수정헌법 17조로 연방 상원의원을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됐습니다. 다음 1951년에 인준된 수정헌법 제22조는 대통령의 3선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자 이것이 약 150년 동안 관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위기가 이런 관례를 깼습니다.
The blunt truth of this seems to be this, and I reveal this with the full knowledge of the British government. The present rate of Nazi sinkings of merchant ships.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1940년 3선에 성공했고 1944년에는 4선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대통령 독재를 우려했던 공화당과 보수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임기를 제한하는 수정헌법 제22조를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밖에 수정헌법 23조도 선거권자 권한 변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1961년에 비준된 이 조항은 수도 워싱턴 DC 주민에게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처음으로 부여했습니다. 이 조항이 제정되기 이전에 DC 주민들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려면 다른 주에서 유효하게 투표자 등록을 해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수정헌법 네 번째 시간으로 선거권자의 권한 변경에 관한 조항들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미국과 남북한 관련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한반도 이슈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이라는 곳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네, 저희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관련해서 오프라인 간담회를 매주 정기적으로 이제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번 1차 프로젝트 했을 때는 아무 주제 없이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주제 하나를 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운영진과 회원이 함께 모여 다음 프로젝트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2021년 10월에 창립했고요. 현재는 1기와 2기 운영진이 한반도 이슈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단체에 관한 자세한 소개, 1기 창립자 박중규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은 북한 이탈 주민 청년들과 남한 출신 청년들이 출신지를 밝히지 않고 한반도 내외에 있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함께 논의하고 사회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모인 청년 모임입니다. 사실 북한 이탈 주민이나 한국 내 소수자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북한 이탈 주민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면 차별을 많이 느낀다라고 말씀들을 하셔서 우리는 그러면 새로운 스펙트럼을 만들어서 조금 적용시켜보자. 그래서 뭐 제가 부산에서 왔을 수도 있고 서울에서 왔을 수도 있고 평양에서 왔을 수도 있고 한반도 조선팔도에서 어디서 오든 다 같은 한반도민이라는 걸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30대까지 청년 실무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단체일까요? 이기 김건주 대표에게 들어봅니다.
남북관계 관련한 각 대학교 동아리가 있어요. 근데 대학교 동아리 임원진들이 저희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제 초기 창립자 멤버들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별 그리고 다른 대학들까지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주로 대학 운영진 그리고 다른 청년단체 임원진들 위주로 구성이 되고 그 친구들이 또 같이 사업하고 일하면서 잘 맞았던 친구들 이렇게 초청도 하고 또 공식적으로는 네, 모집하는 플랫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 수는 40명 정도인데요. 김건주 대표는 단체 주요 활동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칼럼 기고를 많이 했고요. 박준규 창립자님께서 다양한 언론에 남북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청년 의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생각하는 바 그리고 저희가 토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칼럼을 기고하셨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단체들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과 나눔이라는 한반도 분야의 큰 재단이 있는데요. 그 재단에서 대학생 통일 분야 동아리 지원 사업 공모자로 이번에 선정이 되어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된 다양한 아젠다에 대한 거시적인 강의 중심의 아카데미는 많이 운영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 관계의 실무자로 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량들에 대한 강화하는 사업에선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실제로 그 분야에 재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교육시키는 직무 역량 부트캠프 식으로 통일과 나눔이랑 기획하고 마지막 예산 조정 단계 있고요.
김건주 대표는 남북관계 분야에서의 실무자 양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요. 더불어 하반기에는 다양한 단체와의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서울사무소랑 같이 북한 인권 COI 10주년 기념 사업으로 올해 말에 진행될 세미나일 것 같고요. 미국 지부에서는 이제 미국의 북한 인권 단체 중에 HRNK라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부 후 예산 받아가지고 HRNK랑 청년 국제 세미나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건 아마 10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청년 이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 분야에 청년 실무자들의 대상으로 모아가지고 어떤 거가 중요한지 이런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을 한번 했었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진우 공동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진우 공동대표는 현재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외교대학원에 재학 중이고요. 외교학 석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죠.
북한 인권을 바라볼 때 국제적으로는 이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권을 바라보자라는 것인데 그런 기준이 사실은 정치적인 문제들 때문에 많이 부침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청년이 주도하는 그러니까 한국 청년 활동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의 영 프로페셔널들 그런 세미나를 10월 정도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시점으로 해서 이거를 점차 장기적으로 키워나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뿐만이 아니라 해외 국가에 이 북한 문제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또 청년 연구원들 이런 분들과 네트워크형 교류하면서 서로가 이제 북한 인권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이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미래에서는 이걸 바꿔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제일 큰 지금 목표입니다.
더불어 청년들의 공공 외교 활동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워싱턴 DC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학생들도 많고 외교관들도 많고 국제 문제 종사자분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이 공공 외교가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워싱턴 DC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네트워킹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현재 통일과 북한 인권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한반도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청년들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여론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이제 외국 친구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전파하는 데 제일 중점을 두고 있고요.
또한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의 회원들은 자기 전공 분야에 남북한 관련 문제를 접목해 그 해결 방안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서강대학교 2학년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태북민 김한일 회원은 심리학을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 통합을 뭐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런 문제점들을 포착한 후에 정책을 낼 때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북한에서 왔다 하면 모두 약간 동일하게 취급을 하거든요. 모두 같은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뭐 지역이나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맞춤화시켜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0대, 50대 분들한테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북한에서 산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남한 사람들과 소통이 안 돼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언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는 북한 인권 관련 분야라고 했고요. 단체 활동을 통해 중국 내 탈북민의 실상을 더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는 전 학자로서 이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의 학문 분야로서 이제 연구를 진행해서 실제 정책 발의하는 사람들이 귀에까지 들어가서 그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는 게 개인적인 목표이고 단체에서 바라는 점은 그 중국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문제를 좀 더 알리는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 문제 연구 쪽으로 심리학을 결부시켜서 연구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한반도 청년 미래 포럼 회원들은 어떤 때 가장 보람을 느낄까요? 이 단체의 대변인 역할과 함께 대외 협력 부서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심유진 씨에게 들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UN 서울에 있는 인권사무소랑 프로젝트를 의논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 청년들끼리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UN 인권사무소 국제기구와 함께 이제 협력을 하는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뜻깊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더불어 심유진 매니저는 청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주인의식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으로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참여를 하긴 사실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기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참 안타깝고 그런 사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러면은 아예 통일에 대한 거나 뭐 이런 북한에 대한 이슈를 아예 다른 나라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낸다면 저는 한반도의 미래가 좀 어둡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함께 민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고 각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런 태도만으로도 충분한 저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VOA 동여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 아주 작은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did you hear that David is competing for that promotion?
Yeah, I heard. Honestly, I don't think he has a ghost of a chance.
Really? I thought he was a strong contender. He's been working really hard lately.
True, he has been putting in the hours. But you know how political these things can get. There are some pretty powerful players in the mix, too.
Yeah, that's true. But David has the experience and skills. I think he's got a shot.
I'm not saying he doesn't deserve it. But the higher-ups don't like his attitude. He's confrontational and always arguing with his boss.
I see. Well, if that's the case, I guess he doesn't have a chance.
Not a ghost of a chance.
데이빗이 승진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승진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는 결론입니다.
I don't think he has a ghost of a chance. I don't think he has a ghost of a chance on getting that promotion.
나는 그가 승진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I guess he doesn't have a chance.
내 생각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Not a ghost of a chance. A ghost of
아주 작은, 희미한, 극소라는 뜻입니다.
A real ghost of a chance.
정말 아주 작은 기회.
Not a ghost of a chance. Not a slim chance.
네,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조금도 가망이 없습니다.
A ghost of a chance.
매우 희박한 가능성.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느린 속도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id is competing for that promotion?
Yeah, I heard. Honestly, I don't think he has a ghost of a chance.
Really? I thought he was a strong contender. He's been working really hard lately.
True, he has been putting in the hours. But you know how political these things can get. There are some pretty powerful players in the mix, too.
Yeah, that's true. But David has the experience and skills. I think he's got a shot.
I'm not saying he doesn't deserve it. But the higher-ups don't like his attitude. He's confrontational and always arguing with his boss.
I see. Well, if that's the case, I guess he doesn't have a chance.
Not a ghost of a chanc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id is competing for that promotion?
데이빗이 그 승진 자리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Yeah, I heard.
네, 들었어요.
Honestly, I don't think he has a ghost of a chance.
솔직히 나는 그가 승진할 기회는 아주 없다고 봐요.
Really? I thought he was a strong contender.
그래요? 나는 그가 아주 강력한 경쟁자로 생각했어요.
He's been working really hard lately.
그는 요즘 정말 열심히 일해요.
True, he has been putting in the hours.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Put in the hours.
일을 많이 하고 있다.
He has been putting in the hours.
그는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But you know how political these things can get.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잖아요.
There are some pretty powerful players in the mix too.
거기에는 또 강력한 경쟁자들도 참가하고 있기도 해요.
But David has the experience and skills.
그러나 데이빗은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I think he's got a shot. shot.
Shot, 기회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I think he's got a shot.
내 생각에 그는 기회가 있어요.
He's confrontational and always arguing with his boss.
그는 대립적이고 항상 상사와 언쟁을 벌여요.
I see.
그렇군요.
If that's the case.
그렇다면, 그런 이유라면.
In that case.
그런 경우라면, 같은 표현이죠.
If that's the case, I guess he doesn't have a chance. Not a ghost of a chance.
네, 아주 가능성이 없어요.
A ghost of a chance.
매우 희박한 가능성,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Did you hear that David is competing for that promotion?
Yeah, I heard. Honestly, I don't think he has a ghost of a chance.
Really? I thought he was a strong contender. He's been working really hard lately.
True, he has been putting in the hours. But you know how political these things can get. There are some pretty powerful players in the mix, too.
Yeah, that's true. But David has the experience and skills. I think he's got a shot.
I'm not saying he doesn't deserve it. But the higher-ups don't like his attitude. He's confrontational and always arguing with his boss.
I see. Well, if that's the case, I guess he doesn't have a chance.
Not a ghost of a chance.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A ghost of a chance.
매우 희박한 가능성을 영어로 표현해봤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